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1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개신교 양대 성지인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고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워진 셈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19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우리 교회만이 맡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는 교회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의 샘플, 한 가지 유형의 교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정관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샘플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샘플로 사용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샘플이 되는 교회, 길닫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교인의 교인다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입니다. 바르고 바람직한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통로됨은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는 해는 1885년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입국한 것이 1885년 부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1년에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교 기관단체에 의해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지금의 100주년 기념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개신교의 100주년이 되는 해는 1985년입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그보다 1년 앞선 1984년을 선교 100주년의 해로 삼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가 입국하기 1년 전인 1884년에 미국의 장로 교인인 의사 알렌이 입국하여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 정부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 인허를 받고 일본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의 소래교회, 한자말로는 송천교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소속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소속이었습니다. 1934년 6월에 감리교단은 감리교 50주년 희년행사를 가졌고 1934년 9월에 장로교단도 장로교 50주년 희년대회를 가졌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1934년에 한국기독교 선교 50주년 행사를 가졌다면 100주년은 1985년이 아니라 1984년이 적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1984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연인원 4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10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를 성대히 열었습니다. 이처럼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선교 100주년을 1984년으로 정하고 기념하였으므로 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는 2084년이 됩니다. 올해가 2024년이므로 앞으로 꼭 60년이 남았습니다. 선교 100주년 대회 이후 지난 40년간 한국교회가 걸어온 궤적을 볼 때 점점 하향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5만여 개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크고 작은 신학교들은 과거보다 입학생이 적지 않게 줄어 교단 신학교들이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작년 말 통계로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약 17%, 8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도 포함된 숫자이므로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700만 명 남짓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30여 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말하던 농담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곧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곤 합니다. 사역할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신학생들, 특히 지방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살며 주일에는 평소 가보기 원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지방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이면 열심히 봉사를 하던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한동안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먼저 사역지를 찾은 신학생이 주일 늦게까지 섬기고 돌아와서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 기숙사에 쉬고 있는 신학생에게 완전 가나안 교인이구만 이라고 부러운 반, 농담 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가나안 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기독교 200년 대회는 고사하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놓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에 한국교회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립 1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의 통로로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까 말까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심술쟁이 영감인 스크루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만 뭔가를 선심 쓰듯이 나누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과거 특정한 부흥사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께 신비한 능력을 받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며 자신에게 오면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장사꾼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죄인들, 지독한 이기주의자들, 세속적 가치관에 찌든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내주는 부모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지독한 이기주의자들, 세속적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임신도 되기 전에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그가 갖고 있는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가 행할 사역도 모두 알고 계시기에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8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 즉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사건은 바울에게는 물론 그 내용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이었지만 일반 율법은 물론 제사장들만이 지키는 거룩한 거룩에 관한 율법에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의 열심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즉 바울은 열심당, 젤롯당이라고도 합니다. 그 열심당의 열성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통치에 저항하여 나라를 되찾아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당의 신학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율법을 파괴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적이었고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장면의 상황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신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조금의 호의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기 등등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행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는 일행이 빛은 보면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는데 바울은 예수님도 뵙고 주님의 음성도 또렷하게 들었던 데 반해 일행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을 잘 뜰 수가 없었고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게만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말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었고 다메섹으로 함께 갔던 일행 중에 자신이 가장 윤리적이었거나 성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런 것을 되짚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내용으로는 설명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어시라면 우리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제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 16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2008년 1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본문이 역대하 2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담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꼭 10년 후인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 해에 새벽 기도회를 매주 화, 수, 목, 금을 인도했었는데 1월 2일 첫날에 말씀을 나눈 본문도 역대하 22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본문을 전하게 된 상황을 보고 그때 저는 한조야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역대하 26장은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55년을 통치한 므낫세 왕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긴 기간 통치한 왕이 영조인데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아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52년 동안 내내 통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는 우시아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국력이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행하는 직무를 자신도 행할 수 있다고 여겨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하여 제사장 80명이 손사래를 치며 그의 분향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시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왕의 이마에 한센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혹 몸에 한센병이 발했다면 옷으로 감출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마는 감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시아에게 한센병이 발하는 순간에 그는 임금이 아니라 병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센병은 격리 1순위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시아는 한센병이 발하기 전에는 유다의 임금이었는데 병이 발하는 순간부터 별궁 임금, 아니 별궁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앉았던 용상은 그의 아들 요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는데 그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시아 왕과 유다가 강성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하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경은 우시아 왕과 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은 자신과 유다가 강성해지게 된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객체가 자신인데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의 역할을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다가 한센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자신은 동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주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 역할은 이 양화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세우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교인 수가 몇 배 아니 몇십 배 로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에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우는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창립 19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우리를 객체와 동사로 여겨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다.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기독교 200년을 위한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요. 60년 후 한국 기독교 200년을 맞는 2084년에 우리들 대부분은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때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쇠락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총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님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 우리에게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에 동참하면서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국 기독교 200년을 위한 길닦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주체와 주어로 우리를 객체와 동사로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손해도 감수하게 하시고 고난도 담대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이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6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한국 기독교 200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